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2부로나 하면서 6개월이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로 생각하고 이제 신년을 맞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산 예배가 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눕니다. 제가 본문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캐톨릭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죄의 근원이다. 또 이것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7죄 종이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다 하는데 일곱 가지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식탐, 나태.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만 보면 우리의 죄의 모든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즉, 내 분수를 지키면 내가 나를 잘 알면 영원에 넘어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가,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탁월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 아닌 누군지 아닌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합니다. 또 이튿날. 자, 이튿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그 다음 날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자주 쓰는 어투, 우리도 우리가 자주 쓰는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주 쓰는 어투,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또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은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났다. 우리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또 이튿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다 아니다 하다가 이제 전략을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아닌 것을 말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6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29절에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36절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29절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먼저 지고 가는, 우리가 죄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죄를 짊어진다라는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짊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거한다, 옮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세상 죄를 옮겨버리시는, 제거해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이제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참 슬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없이 해달라고 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세상 죄를 없이 하고 옮기시기 위하고 제거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면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 죄악들을 이제 우리가 옮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을 겸손으로, 인색을 우리가 베풀면서, 시기는 존중과 친절함으로, 분노는 인내함으로 옮겨가고, 음욕은 순결함으로, 식탐은 절제함으로, 나태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죄를 옮겨가는, 바로 죄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신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던가,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던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지 않던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교회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한마디에 두 제자가 스승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 예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아시니까 이제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하는 교인들 중에서 두 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뉴욕에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저는 넉넉하니까 아유 잘 가십시오. 그러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실망감이, 또 어떠한 감정이 제게 와서 막 무너지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를 보고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있어서요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즉 이것은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묻는 물음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즉 왜 나를 찾아왔느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들려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절대 쉬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십시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찾아오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먼저 선행되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르려면 전제되는 것은 누군가가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려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물음에는 무엇을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 여러분에게 버려진 것이 있습니까? 떠나진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소중했었고 정말 너희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 그거 버린 적이 있느냐? 주님은 먼저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묻는 물음은 그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산 예배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언어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정수는 말로만 전해지지 아니하고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와서 함께 체험하자라는 겁니다. 함께 체험해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했습니다. 함께 거하고 함께 체험하는 것,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39절에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후 4시로 잡았던 것입니다. 10시.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때는 시계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요, 해가 뜨면 오전 6시입니다. 자, 그것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카운트 되는 것이니까 10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시부터 10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간이 지나면 몇 시가 되는 걸까요? 오후 4시가 되는 겁니다. 오후 4시는 그냥 4시가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서부터 오전 6시입니다. 6시간이 지나면 정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저녁이 되겠지요. 정오에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그 전 애매한 시간이 오후 4시. 영적인 의미로는 변화되었느냐, 변화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를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깨진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버려지고 깨달은 가운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마음에 불이 붙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 변화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바가 되라. 그 베드로 안에 가능성을 본 겁니다.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잠재력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내 안에 잠재력을 호명하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가능성을 호명하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 되라. 교회의 기초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호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호명해 주신 대로 베드로는 개바가 되었습니다. 반석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불붙는 변화되어지는 오후 4시를 경험한 안드레는 베드로만 예수님께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러시아로 갑니다. 남부 스키티아에 가서 그 주지사의 부인과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주지사에게 체포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체포된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 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주지사가 마지막으로 오퍼를 합니다. 너의 신앙을 포기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라.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고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러시아의 주지사는 안드레의 목숨을 구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안드레는 주지사의 영혼을 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나는 이제 그분에게 들어갑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편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 X자형으로 순교당한 그 안드레의 모습이 영국 국기 앤드루스 크로스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떤 화가가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X자형 십자가에 처형당한 안드레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아래에서 슬피 우는 한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누굴까? 보는 사람들이 자세히 봤더니 그 소년의 양손에 오병이어가 들려 있었대요.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헌신했던 그 소년. 요한복음 전체의 그림이 그 화가에 통해서 그려졌던 것이죠. 오후 4시는 메시아를 만난 감격입니다. 영혼을 찾는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감격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가 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오후 4시가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후 4시는 찾아야 될 시간입니다. 회복해야 될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3,000명을 한 번에 회개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오후 4시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후 4시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사단이 그 시간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 떨어지게 됩니다. 한 씨는 길가에, 한 씨는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그 엉켜져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똑같은 시간에 뿌렸는데 열매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이유를 보니까 열매는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땅이 다른 겁니다.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이 다른 것입니다. 옥토는 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땅을 말하는 것은 흙이었었습니다. 그 흙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오후 4시에 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삼킬 수 있고 씨를 열매 맬 수 있는 그 좋은 땅, 오후 4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땅에 떨어진 씨앗,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이 흙을 먹습니다. 진리가 그렇습니다. 일단 흙이 씨를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씨가 흙을 먹습니다. 흙의 양분을 먹고 뿌리를 뻗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먹습니다. 말씀이 내 인격을 먹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언어를 먹어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먹어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고 오후 4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지 마십시오. 먹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한 구절 삼켰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는다,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넉넉하게 말씀을 먹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왜 더디 열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기까지, 오후 4시가 우리가 있기까지, 그래서 더디 열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확 빨리 열려서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더디 가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후 4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서 오후 4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오후 4시가 없으니까 여전히 세상은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열 수 있는 것은 코로나의 종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후 4시를 경험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십시다. 말씀을 먹으십시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십시다. 좋은 땅이 되어서 열릴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누리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